3장에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그냥 그런 말을 해요. 이게 그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엄마 아빠 우리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은 그거 하나예요. 그럴 때마다 정신이 포쩍 납니다. 조심해서 잘 말해줘야지. 조건을 걸고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이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자칫 아이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조건이 걸려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혹시나 갖게 될까 봐 좀 조심합니다. 그때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너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도 더욱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에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 이 3장에 그 내용 중에 한 21절서부터 26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이 성경 신학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수예요. 성경신학의 골수이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그래서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마음을 잘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로마서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은요, 간단하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누가 봐도 악한 사람, 하나님도 부인하고 뭐 사람들도 다 못되게 하고 뭐 누가 봐도 악한 자예요. 그 다음에 부류가 이제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 자기의 어떤 도덕 개념 윤리가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계시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은 그 종교성이라든지 뭐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할례 같은 거로 믿음을 대신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2장의 마지막 그 29절에 그 말씀에 있지만은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야말로 참 할례다 그럽니다. 그냥 육신에 받은 할례가 어떤 종교성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믿음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이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합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더욱더 좀 크게 범위를 확장해서 얘기하자면요, 아니 그러면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 3장의 1절서부터 20절까지 그에 대한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종합 진단 결과를 재차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최종 진단 결과다.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3장에 들어와서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절에 그러면은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가상적인 인물을 하나 세운 거예요. 어떤 그런 imaginary person이 하나 이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종교성을 대표하는 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 특권은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있죠. 할례의 그런 유익이 첫째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할례 의식의 원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해 줄 텐데 그 같은 표식으로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약속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할례가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런 할례를 받도록 하는 그런 특권도 받고 또 계시도 받고 율법이라는 그 말씀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말씀 받고 그런 율법 이제 받아서 잘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떤 그런 할례라는 의식, 종교성이라는 의식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때 4절의 말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받도록 이런 특권을 받았는데 그걸 안다고 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바로 스스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면서 우리의 뭐 속속들이 사정을 막 그냥 다 펼쳐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면 참으로 정교하고 사람의 어떤 철학이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참으로 오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첫 번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각이에요.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저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그런 아주 그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1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은 어떨까? 독과 거짓을 품어내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 14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입을 열고 품어내는 말의 성격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사람의 행사는 어떤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면은 15절부터 17절에 나오지만 평화가 아니라 파멸을 획책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고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뭐 UN이라는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평화, 국제 평화 기구. 사실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정말 평화의 길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평화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평화가 가능한데 하나님 말고 사람이 평화를 만들자 하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사는 하나님 찾지 않고 독과 거짓이 있을 뿐이고 평화가 아니라 파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뭘까요? 바로 19절에 나오는 게 결론이에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이다 했어요. You are guilty. 그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guilty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선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영혼 상태예요. 상태라는 것입니다.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범죄자야. 너 유죄. You are guilty.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최종 선언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유죄예요. 죄 짓고 범죄한 자예요. 예, 유죄를 우리가 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스피드 티켓을 저는 운전을 참 얌전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 수여장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티켓이라는 수여장. 법원에 갔어야 했습니다. 딱 한 번이었나? 딱 두 번이었나? 세 번. 예. 근데 예. 그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막 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두산에서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가서 제가 safe driving 스쿨을 받고 벌금 내고 벌점 먹지 않았어요. 근데 법원에 가서 앉았는데 제가 법원에 그 직원 있잖아요. 법정 직원이 있잖아요. 예, 법정 직원이 먼저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호명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에 유죄를 인정하도록 하면 유죄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일은 우리가 벌점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afe driving school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게 유죄라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I'm not guilty 무죄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손쓸 일이 없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판사 앞에 서가지고 끝까지 No, no, I'm not guilty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거의 100%는 거의 100%는 유죄로 판정이 되고 당신한테 벌점도 매겨지고 그럴 테니까 뭘 하겠냐고. 뭘 하겠어요, 성도님 같으시면. 그러니까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판사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guilty or not guilty?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기쁘게 guilty.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 세상의 교통 법규에서야 뭔가 실수하는 게 있죠. 경찰이 실수도 하고 정상 참작이 있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ou are guilty 하면 뭐예요? 예, We are guilty예요. 범죄자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상 참작 좀 해주시죠. 예, 그건 큰 착각일 뿐이에요. 아무도 사람 속에 있는 그것이 다 디파일돼 버린 거예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나는 무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유죄예요. 그런데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게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유죄인데 무죄로 선언을 해줬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예, 이렇게 예, 죄가 없이 됐다. 성도님,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칫 그냥 쉽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조차도 그냥 됐다고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다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은 범죄자로 살고 죄에 또한 피해자로 살고 죄를 저지르고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만이시라면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 우리가 순결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더불어서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순결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있는 죄를 없다고 하시는 그 선언은 엄청난 하나님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사함이 없어요. 십자가 볼 때 내 마음이 움직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같은 범죄자를 그렇지 않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이 사건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시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는데 예,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악행자들에 대해서도 심히 미워하세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시편 11편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아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죄를 미워하시지 않으시면 온전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시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무서운 심판과 죄에 대한 심판과 맹렬한 기세로 혐오하신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죄인에 대해서는 죄인의 죄까지도 사랑하시면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마음 뭔지 아세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렇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이죠. 함부로 하나님한테 유죄를 무죄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이건 사단만이 할 수 있는 교만이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유죄인을 무죄인으로 선언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빼놓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 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21절에 보면은요, 처음 시작하는 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다 한번 밑줄 치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러나 이제는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범죄자예요. 범죄자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말이죠. 왜 구속해 주는지 정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면 참 좋겠어요. 찬송가 410장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의 은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쓸데가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흉측하게 이를 데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내 생각 속에 그 범죄함이 언제나 도사리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나왔으니까 한번 410장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410장 그냥 성경책들이 있으시죠? 아, 저 찬송가 있으시니까 한번 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 다 끄셨는데 막 나오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과 3절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데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렇게 다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 주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21절서부터 그래서 쭉 나오는 26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의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부분입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뭔가 특별하게 종교성이 있다고 특별한 할례의 그런 귀한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어떤 특이한 어떤 은사가 있고 특이한 계시가 있었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잘 생활하는 것은 나에겐 특별한 다른 사람과 난 비교했을 때 난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건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그런 마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고 한 단어는요 이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속량한다 그러잖아요. 속량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죠. 그 단어가 여기 나온 건데 이 구원이랑 salvation이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데 redemption이에요. redeemable coupon 있죠. 예. 그 redeem 하잖아요. 보통 와가지고 값을 치르는 그와 같은 거 redeem 그거 같은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하셨어요. 몸값 즉 죄값을 치르고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른 것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는 선고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 선고를 받았다. 값 의롭다는 선고가 바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칭의함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신학 용어로 우리가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그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아까 우리가 몸값을 치른 것, 그것은 redemption. 그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큰 단어들이에요.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단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justification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스펠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Just 그 다음에 I, just T 그 다음에 F, 예, T I F, just if I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재밌는 단어인데 그래서 just if I, just if 내가 죄가 없는 자인 양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아요. 내가 마치 죄가 없는 자인 양 의롭다고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것처럼 선고해 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을 해요. 화목제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죠. 화목제. 우리가 저 복음성가에도 화목제로 드렸다 그런 얘기하죠.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속죄의 제물이에요. sacrifice 제물인데 뭐에 대한 제물이냐? atonement 속죄를 위한 제물이에요. 성도님께 속죄 제물이 우리가 지난 그 레위기서를 볼 때 나왔었죠. 속죄 제사를 드리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그 덮개, 천사들의 이 덮개 있잖아요.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뭐를 뿌리냐면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속죄의 제물로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도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그 덮개 앞에도 뿌리고 줄레에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것을 항상 보세요. 법궤 안에 있는 게 뭐였죠? 법궤 안에 있는 게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범죄예요. 죄예요. 십계명을 어긴 것 죄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하나님이 십계명 보시다가 뭘 보시죠? 피를 보시는 거예요. 희생제를 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어겨서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피를 보시는 거예요. 사하신 거예요. 죄의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 제사. 속죄 제사를 들 때 이 아론 같은 경우에 이 성의를 입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속에 다른 거 입지 않고 오직 그 이한 그 모시로 만든 요즘에 그 린넨이라 그러잖아요. 그 린넨 클로스 그거 가지고선 입었어요. 위아래 청결하게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성소에서만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는 그것을 곱게 벗습니다. 그거는 다른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나와서는 다른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번제단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하고서 또 다시 드리고 그랬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어요. 이 속죄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랬듯 하나님의 공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그대로 저 십자가에서 사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죄 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죄 사함받았지만 그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생각을 하고 주님 임재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을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appeasement라는 게 있습니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같은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만족을 시키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만족시킴으로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 제물이 되신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속죄의 제물입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준비한 거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화목제물까지도 베풀어 주셨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게 행하는 게 다 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마땅히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제물을 하나님 스스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어버리셨어요. 예전에 그 필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억하세요? 필 도나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필 도나유 쇼. 네, 그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톡쇼. 요즘에 오프라 윈프리 쇼 있기 전에 이 필 도나유 쇼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가라앉아 버리고 너무도 좀 리버럴 쪽으로 막 가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무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 죽여버렸느냐? 머더라는 말을 썼어요. 머더. 살인을 해버리느냐? 아들을. 그러고서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냐? 그게 맞나요? 그렇듯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맞춰지는 오직 한 가지 길은 하나님 스스로가 바로 그와 같이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왜 아들 죽였는가?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이나 그냥 해버리고. 그런 경우에서 세상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성도님들, 우리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그래서 처음에는 맹맹한 십자가예요. 나무 두 개 그 크로스를 해가지고서 붙여놓은 것, 그리고 흉악자가 달려있는 것,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굳었던 마음을 깨트려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그 흉악자였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은 다음에, 아, 나는 이제는 의인이 됐다고, 정말 의인이 된 그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에게 정말 깊이 뿌리박히려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인가 하는 그 닥사이드를 내가 보지 못하면 결코 내가 의인을,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자기 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왜냐하면은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 십자가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죄를 다스려 주심이 나타나고 동시에 그 일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행악자가 돼가지고 달린 그와 같은 끝없는 은혜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절규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얼마나 아픈 고백인지 아십니까? 아픈 절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프셨던 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받고 신체적인 그 고통, 그것도 너무도 극심한 고통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 고통이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모든 사람, 존재했던 모든 사람,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임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고통이,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절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7절에 이 고백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한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 믿음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주 무너지고 부서진 모습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다음에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이 어떤 것일까 곰곰이 좀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봤자 제가 뭐 더 계시록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나오는 그런 기록 밖에는 더 떠오르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한다. 왜냐하면요, 만약 사람이 천국이라는 곳이 만약 사람이 자기 행위로 가는 곳이라고 하면 무지하게 지루할 거예요. 좀. 네. 그럼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도 왔니? 뭐 이러면서 나도 수고했는데 너도 수고했구만. 자기들 얘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천국이 문이 열렸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런 거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천국의 이 문을 관통해버리고 내가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 뭐 이런 식이나 그런 얘기는 하고 있을 텐데 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러나 천국은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만 열려지는 곳이에요. 세상을 다 죽어도 온 우주를 다 죽어도 온 영혼을 다 죽어도 대신 못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만 열리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생각을 초월한 완벽함이 감격이 감사 그 모든 최절정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것이라는 것은 알아요. 설명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일에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이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천국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의 이 시간을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의 연한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몇 가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축복의 인사해 주세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어떤 것보다도 당신보다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 얘기해야 돼요. 부부간이라. 두 번째는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돼요. 죄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죄를 의도적으로 가까이하고 인조해하기 시작하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그 무서움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혐오하는 그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혐오하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는 지긋지긋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전히 사람인 거로 죄는 짓는 거 이러면 안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정말 그래요. 이게 이 성령께서 분명히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인 거라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인 거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나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괜찮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의 그 삶을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보러 준비하라고 하세요. 좀 마음 같아서는 천국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좀 준비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긴 그냥 막 살고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 어차피 뭐 어디 가서 살 때 거기서 뭐 다 준비하고 살지 그럼 편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준비해야만 천국에 가서 준비할 게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천국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게 끌타고 앉았을 시간이 없어요. 과거의 귀신에 묶여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귀신이라는 건 좀 없겠지만 하여간 그 이 과거라는 거에 자꾸만 묶여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좋았던 싫었던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던 존재인지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성장하는 것 그건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성도들 간에 우리가 축복해도 가족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간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주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셀레브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잘 해주고 가장 기뻐해주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순종했을 때 팍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이죠. 그게 필요한 것이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구원받을 스스로가 내세울 자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진노를 담을 그릇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매진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 어떤 일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때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주셨듯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셨듯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회복과 사명이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나 주님 은혜로 다시 주님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 기록하신 대로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